제36장 발을 씻김 두 번째. 시간 1936년 10월 15일 저녁. 장소 하문.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발을 씻는 것은 필수적임. 성경에서 발을 씻는 것은 단지 겸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일상적인 죄를 씻는 것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발을 씻는 것은 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늘 신선함을 유지해야 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본래 조금의 간격도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 6장이 말하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문을 나서야 하고 어쨌든 세상 사람과 일들을 접촉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발이 더러워지는 것은 세상 사람과 일을 접촉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을 씻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발을 씻는 것은 양심과 관계가 없습니다. 양심은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피로 씻어야 합니다. 발을 씻는 것은 영적인 정신과 관계가 있으며 영적인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이가 다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영적으로 부진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발을 씻어서 우리의 영적인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하나님과의 성결한 접촉을 나타냄. 사람은 물로 발을 씻을 때 신발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신발을 벗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성결한 접촉이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나무 불꽃의 이상을 살펴보려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로 꼭 신발을 벗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가 신발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결과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발을 벗는 것은 하나님과의 성결과 접촉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과 격리되게 하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첫째는 죄로서 이것은 주님의 피로 죄를 씻는 것과 관계되며 둘째는 세상의 일로 이것은 발을 씻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항상 주님이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먼저 피로 그들의 양심을 씻은 후에야 발 씻는 것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하려는 말은 이미 양심을 씻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이미 분명하게 처리를 받았지만 우리는 자주 하나님과 간격이 여전히 있다고 느낍니다. 발을 씻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버리사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분의 이 큰 사랑은 우리의 발을 씻음으로써 우리로 그분과의 사이에 간격이 없이 계속적으로 성결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교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발이 더러운 것은 세상 일을 접촉함으로 생긴 하나님과의 간격을 가리키는 것임. 나는 몇몇 형제들에게 이런 체험이 있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의 교통을 누릴 때는 마치 하늘을 만질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가 되어서는 비록 여전히 아침에 했던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의 말을 되풀이할 수는 있지만 마음속에서의 맛은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길을 가본 사람이라야 이런 고통을 압니다. 이러한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한 것은 처리할 방법이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발이 더러운 것은 죄가 아닙니다. 주님은 발이 더러워질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고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생활이지만 발이 더러운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보편적인 것이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발이 더러움으로 인해 하나님과 간격이 생긴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 세상을 접촉함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이 간격을 없애기 위해서는 발을 씻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신 것은 제자들이 항상 그분의 함께 하심을 느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차례에 왔을 때 그는 원치 않고 주님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알지 못하나 여전히 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얼마의 때가 지났을 때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아는 일만 하고 알지 못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겸손하고 온유하고 기꺼이 주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으로 하시게 하는 이것은 복된 일입니다.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행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해했든 못했든 간에 그는 마음속으로 주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긴 일을 기록하여 우리로 영적인 발 씻음의 일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보배로운 공과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늘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주님이 하시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순복하기 원한다면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으로 하시게 한다면 후에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겸손하고 온유해야 하되 베드로와 같이 고집스럽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말을 다 한 후에 주님은 이어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과 상관 있는 각 사람은 분명히 주님의 보혈 가운데서 주님에 의해 씻겨졌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물음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씻음은 또한 발을 씻김을 가리킵니다. 이는 주님이 베드로의 물음에 대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한면으로 그분의 피로 씻김받지 않은 사람은 그분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한면으로는 그분의 발 씻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분과의 계속적인 교통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등이 켜지지 않는 것은 전등이 고장났을 수도 있고 스위치가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먼저 전등이 고장났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전등에 문제가 없다면 스위치를 열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연결 부분에 주위에 기름과 먼지가 모여 있어서 전기가 통하지 못하게 되어 전등이 켜지지 않았음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와 주님의 관계 역시 이와 같아서 우리는 늘 우리가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님과 나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그마한 간격도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기에 족합니다. 오늘 당신은 주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님과의 교통을 유지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당신은 주님께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여전히 예전의 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 당신이 조주에서 만찬 집회 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한 것은 지난 주일 만찬 집회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한 것과 영광스런 광경이 서로 같습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맛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항상 주님과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없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발을 씻어야 함을 증명합니다. 발을 씻는 것은 외면적인 언행을 주의하고 도덕과 경건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의 달콤함과 신선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베드로는 주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즉시 말을 바꾸어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찬성 혹은 반대는 모두가 밖에 행함의 표시입니다. 이제 그는 발뿐 아니라 머리와 손도 씻어야 함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머리와 손은 주님이 이미 씻기셨습니다. 머리와 손은 중복해서 씻을 필요 없이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발은 날마다 땅을 밟으며 날마다 이 세상과 연결되므로 날마다 더러워집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요구에 응답하실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한 번만 필요하고 피 흘림도 한 번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항상 다시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6장이 말하는 것처럼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무엇이 구원인가를 생각합니다. 몇 개월 전 한 전도인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구원받는 것이 한 번인지 아니면 여러 번인지를 내게 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에게 주어졌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는 것인지 아니면 대가를 요구하는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값없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곧 그에게 두 가지 일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첫째, 값없는 것은 대가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받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받지 않는 것이며 만약 받는다면 빚을 지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는 돈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후에 만약 돈을 요구한다면 그 그것은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준 것입니다. 유대인은 먼저 좋은 행위가 있은 후에 구원받는데 이것은 마치 현금 교역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은혜를 얻고 그런 후에 좋은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는 것은 값없는 은혜이며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무관합니다. 당신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한 번 당신의 죄를 깨끗게 하셨으므로 당신은 영원히 깨끗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만약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당신의 죄를 다시 한번 씻어주기를 바란다면 주님 역시 씻기지 않으십니다. 예표의 방면에서 침례받는 것이 단 한 번인 것은 죄를 씻음이 단 한 번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발을 씻는 것은 지속적인 것인데 우리의 발이 날마다 이 세상의 광야에서 행하며 더러워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발을 씻는 것은 우리로 구원받는 즐거움을 계속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은 날처럼 그렇게 기뻐하고자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확실히 우리가 날마다 이런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씻는 것은 몸을 씻는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몸을 씻는 기쁨은 발의 더러움으로 인해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직 발을 씻는 것만이 몸을 씻는 기쁨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4절에서 주님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피로 죄를 씻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물로 발을 씻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가서 사람의 몸을 씻게 하지 않으셨고 다만 물을 우리에게 주시며 가서 사람의 발을 씻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몸을 씻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없고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거나 침륜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 전하는 것을 책임집니다. 다른 한면으로 오늘 주님은 여전히 사람의 발을 씻기려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간접적인 씻음, 곧 형제 자매를 통해서 씻기십니다. 무엇으로 씻습니까? 그저께 저녁 우리는 이미 주님이 물을 대야에 부어 씻기신 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죽으실 때 피와 물을 흘리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피는 속죄의 죽음을 대표하고 물은 비속죄의 죽음을 대표합니다. 피는 우리의 죄를 씻으며 물은 우리 새 생명의 근원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때로 죽음을 가리키고 때로는 성령 가운데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얻은 새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죽음 가운데서 얻어온 것입니다. 물이 대야에 있는 것은 성령 가운데의 생명을 나타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가서 깨끗게 됨을 얻어야 하지만 발이 더러움을 입으면 형제들 앞에 가서 깨끗게 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발을 씻는 일은 반드시 형제자매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 곧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발을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로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나와 당신뿐 아니라 바울과 요한일지라도 발을 씻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한 그의 발은 더러워질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는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발이 더럽혀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서로 발을 씻는가? 우리는 어떻게 서로 발을 씻겨야 합니까? 예를 들어 당신이 하루의 세상 일을 다 한 이후에 피곤하다고 느끼고 입에서 정말로 찬미를 잘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저녁 집회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집회 중에 기도하라고 청한다고 합시다. 당신이 기도를 반쯤 했을 때 당신은 마치 당신의 기도가 문장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이 부자연스럽고 기도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때 어쩌면 집회 가운데 영이 아주 신선한 한 형제의 기도가 당신의 영으로 마치 영적인 정신을 회복시켜주듯 신선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발을 씻는 것입니다. 많은 때 우리는 집회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의 영이 약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성경을 읽지만 분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의 발이 다 더럽고 발을 씻을 물이 한 대야도 없어서 당신은 영 안에서 통하지 않음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약 발을 씻길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 그가 일어나서 혹 얼마의 기도를 하거나 몇 마디 말을 한다든지 하면 즉각 집회가 신선하게 변합니다. 그 한 대야에 물이 없고 그 발을 씻음이 없으면 모든 이의 영은 시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어쩌면 돌연히 한 형제나 자매가 당신의 집에 와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며 하나의 간증을 할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본래는 하나님과 간격이 있다고 느꼈지만 이러한 형제나 자매와 간단하게 이야기할 때 모든 간격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기 원하는 웅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며 반드시 수시로 주님과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신은 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성령 안에 살아야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생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집회에 올 때마다 당신에게 반드시 생수가 있어야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다. 물이 없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도리어 다른 사람의 발을 더럽힐 것입니다. 발을 씻길 수 없는 사람이 비록 여전히 하나님과 왕래하며 교통할 수 있지만 그의 영은 분명히 늘 냉담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직접적으로 사람의 발을 씻기지 않으시고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잘 배워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5절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무엇 것 같이는 똑같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발을 씻는 것은 영적인 일일 뿐 아니라 외면적으로 실제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대야에 물이 있었으므로 우리 또한 반드시 대야에 물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만약 실제적으로 씻기셨다면 우리도 실제적으로 씻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 주님은 연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을 사용하여 씻기신 것입니다.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밖에서도 실제의 물로 침례를 받습니다. 밖의 실행은 안에 영적인 의미를 돕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한면으로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야 하고 한면으로 밖에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발을 씻는 것은 가정에서의 일이지 교회에서의 일이 아닙니다. 마치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 과부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 씻김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집에서 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본을 따라 대야의 물로 성도의 물질적인 발을 씻길 뿐 아니라 또한 영적인 방면에서 성도들의 발을 씻겨 그들로 새롭게 됨을 얻게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주님이 언제 발을 씻기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유월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이 또한 오늘날의 만찬을 예표하는 것을 압니다. 오늘날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왜 신선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유월절 전에 발을 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떡을 떼는 집회에서 다른 사람을 신선하게 하나님 앞에 이끌어올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진정하게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 씻김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발을 씻는 것은 주님이 축복하신 일이며 이 일은 하나님께 열납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가서 행한다면 복이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하신 대로 가서 행하기 원합니다.